마태복음 18번 메시지 왕국 헌법의 공포 여섯 번째 이 메시지에서 나는 율법에 관하여 좀 더 말하고 싶은 부담이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이 문제에 관하여 그리스도인 교사들 가운데 많은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논쟁들은 주로 율법에 대한 성경의 빛의 결핍에 기인합니다. 구약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율법에 근거하여 다루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경륜에서 하나님은 오늘날 그분의 백성들을 율법에 따라서가 아니라 믿음에 따라서 대하십니다. 따라서 율법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자기 백성들을 다루시는 원칙이며 믿음은 신약에서 그분이 우리를 다루시는 원칙입니다. 구약의 경륜에 따르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율법의 원칙은 폐하였지만 율법의 계명은 폐하여지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원칙이 폐하여졌기 때문에 율법의 계명 또한 폐하여졌으므로 우리의 부모를 공경할 필요가 없고 훔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결코 생각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율법의 계명은 폐하여지는 대신에 오히려 높여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접촉하는 것은 율법의 원칙에 근거한 것이 아니지만 우리는 여전히 높이 올려진 율법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음. 여기에서 안식 교도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 우리는 율법의 모든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 이 계명들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율법의 계명을 폐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에 근거하여 우리는 여러분이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계명들은 폐하여지지 않았지만 이 계명들 중에 하나인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한 율법은 도덕과 관계되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의식적인 율법입니다. 의식은 하나의 형식이요, 그림자이며 우리는 그것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제물로 드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림자의 시대인 구약에서는 제물들과 절기들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실제의 시대입니다. 우리의 제물은 양이나 염소가 아니라 구약의 모든 제물들의 실제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우리의 안식은 어떤 특정한 날이 아니라 역시 그리스도입니다. 실제이신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기 때문에 모든 그림자들은 끝났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계명은 의식적인 계명이지 도덕적인 계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그것을 지킬 의무가 없습니다. 이 계명은 도덕적인 것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지금은 끝난 그림자, 곧 형식에 관계된 것입니다. 율법의 원칙. 우리는 율법의 원칙에 관하여 인상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언제나 하나의 원칙에 근거하여 다루십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대하시는 것은 약속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율법의 계명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단지 약속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은 하나님께서 그것에 따라 아브라함을 다루시는 원칙이 되었습니다.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시내산 위에서 주어진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루시는 원칙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율법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그분의 백성들을 다루시는 원칙이 되었습니다. 이제 신약에서 하나님은 믿는 이들을 더 이상 율법에 따라 다루시지 않고 믿음에 따라 다루십니다. 이것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충분히 발전되었습니다. 만일 당신이 이러한 책들을 읽어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을 율법에 따라서가 아니라 믿음에 따라서 다루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율법에 따라 사람을 받으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율법의 표준을 만족시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은 율법에 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받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받으심은 믿음에 근거합니다. 율법의 계명들은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높이 올려졌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 믿는 이들을 율법의 원칙을 따라서 다루시지 않는다는 사실은 옛 율법의 계명들이 폐하여졌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구약의 처음 두 계명은 다른 신을 두지 말고 형상을 만들지 말 것을 언급했습니다. 율법의 원칙이 폐해졌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계명들이 폐해졌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약에 따르면 이러한 계명들은 강조되었으며 강화되었고 높이 올려졌습니다. 구약에서 우리는 물질적인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들었으나 신약에서 우리는 심지어 탐심도 우상 숭배임을 봅니다. 욕심은 하나의 우상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우상 숭배에 관한 계명이 높이 올려진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의 원칙은 폐하여졌지만 율법의 계명들은 폐하여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한 계명은 결코 폐하여지지 않았습니다. 신약에서 이 계명은 반복되고 강화되며 높이 올려졌습니다.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 자손들이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우리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께서 또한 살인과 간음에 대한 계명들을 높이셨음을 봅니다. 살인과 간음에 대한 구약의 계명이 적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들을 보완하셨습니다. 살인에 관한 구약의 계명은 미움과 화에 대한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살인에 관한 옛 율법을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화내는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심으로 보완하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간음에 관한 계명을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고 말씀하심으로 보완하셨습니다. 이러한 예들로서 우리는 도덕적인 율법들이 결코 폐하여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높이 올려졌음을 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계명인 네 번째 계명을 제외하고 십계명의 모든 계명들이 신약에서 반복되고 높이 올려졌습니다. 이 계명이 끝낸 것은 그것이 도덕에 관계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그것은 의식적인 계명입니다. 도덕의 더 높은 표준. 이제 우리는 이 메시지에서 나의 참 부담에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약에 있는 구원은 믿음의 원칙에 근거한 것이며 율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옛 율법의 표준보다 더 높은 도덕의 표준을 가진 생명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느슨하고 게으르고 심지어 부도덕적일 자유가 있다고 결코 생각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의 원칙에 따라 다루시지 않고 믿음의 원칙을 따라 다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계명들을 주의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나 오늘날 기독교의 일부에서 발견되는 가르침들에 의해 중독된 것입니다. 우리는 술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거니와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옛 율법보다 훨씬 더 높은 표준을 가진 생명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표준은 율법의 요구보다 더 높아야 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누구도 살인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심지어 다른 이들에게 화도 내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형제에게 업신여기는 표현인 라가라고 하거나 반역자를 가리키는 정죄의 표현인 모래라고 한다면 우리는 심판을 받을 위험에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제를 죽이지 않았지만 심지어 우리가 그를 바보나 반역자라고 부르기만 해도 심각한 어려움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질과 정욕의 문제. 마태복음 5장에서 주 예수님은 살인과 간음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살인은 우리의 성질을 말하고 간음은 우리의 정욕을 말합니다. 우리의 성질과 우리의 정욕은 끊임없이 우리를 손상시키고 괴롭힙니다. 만일 우리가 돌이었다면 우리는 이 두 가지 것들에 의해 괴로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돌을 얼마나 심하게 자극하고 모욕하고 상하게 하든 그것은 결코 반응하지 않을 것인데 이는 그것이 어떤 성질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돌은 정욕도 없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결코 정욕에 의하여 유혹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우리의 성질에 의해 괴로움 당하거나 우리의 정욕에 의하여 유혹받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쉽게 자극되고 마음이 상하는지. 우리 중 어떤 이들은 하루에 최소한 10번은 마음이 상할 것입니다. 당신은 남편이나 아내에 의해, 자녀들에 의해, 이웃들에 의해, 친척들에 의해 마음이 상할 것입니다. 당신은 심지어 당신의 구두나 난로나 차 주전자에 의해서도 마음이 상할 것입니다. 나는 그들의 부엌 때문에 마음이 상한 어떤 자매들을 압니다. 그들의 화는 결코 고갈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이들은 정욕에 의해 괴로움을 받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창세기 라이프스타디의 한 메시지에서 결코 이성의 지체와 잠시도 단둘이 있지 말아야 함을 지적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엄청난 정욕에 의해 유혹될 것입니다. 옛 율법보다 더 높은 도덕적 표준에 따라 살기 위해 당신은 당신의 성질과 당신의 정욕을 이겨야 합니다. 당신은 이것을 행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또 다른 생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러야 하는지. 우리는 매일매일 그분을 접촉할 뿐 아니라 심지어 매 시간 그분을 접촉해야 합니다. 우리 안의 성질과 정욕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와의 교통 안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나무나 돌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나무나 돌이라면 당신은 화나 정욕의 문제에 대하여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당신은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당신 안에 이 두 가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안의 성질과 정욕을 모두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라도 우리의 성질에 의하여 실족하거나 정욕에 의하여 유혹받을 수 있습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이 두 귀신들인 우리의 성질과 우리의 정욕에 대하여 깨어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원칙에 따라 구원받은 후 우리는 더 높은 생명, 즉 가장 높은 표준을 가지고 있는 생명을 살아야 합니다. 이 가장 높은 표준을 가진 생명은 우리의 성질과 우리의 정욕을 이기는 생명입니다. 믿는 이들의 심판에 관한 경고. 매주마다 많은 이들이 기독교의 가르침에 의해 중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경고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진리를 말하지도 않습니다. 매우 많은 사람들이 화내는 것에 의해 또는 다른 이들을 업신여기거나 정죄하거나 자신들의 정욕에 몸을 맡김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당할 것이라는 경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형제들을 조금만 업신여겨도 우리는 심판을 받기 마땅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멸망하리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는 자격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믿음의 원칙에 따라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거기에 있을 자격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문제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당신은 주님에게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나는 결코 은행 강도 짓을 하지 않았고 아무도 죽이지 않았으며 나는 겨우 성질을 냈을 뿐입니다. 그러나 단지 당신이 성질을 낸 것만으로도 당신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5장 22절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의 믿는 이들에 대한 심판은 유대 백성들의 배경에 따라 세 가지 종류로 묘사되었습니다. 즉, 성문에서 하는 심판과 공회 앞에서 하는 심판과 게헨나 불의 심판입니다. 이 세 수준의 심판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의 심판을 말합니다. 믿음의 원칙에 따라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계시록 20장에서 말해진 백보좌에서의 심판은 받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백보좌의 심판보다 천년 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큰 백보좌에서의 심판은 영원한 형벌에 관한 것으로 불신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의 심판은 믿는 이들이 상을 받을 것이냐, 징계를 받을 것이냐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이 수년 동안 기독교 안에 있었지만 아마 이처럼 깨이게 하는 메시지를 결코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에 의해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옛 율법에서 요구된 것보다 더 높은 도덕적 표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결코 성질을 내지 않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않는 생명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들어보았습니까? 더 높은 율법, 즉 천국의 율법은 단지 밖의 행동을 다룰 뿐 아니라 또한 내적 동기를 다룹니다. 이 율법의 표준은 얼마나 높습니까? 이 율법의 표준에 관한 주님의 경고는 심각합니다. 그것은 심지어 게헨나의 불에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도 말합니다. 다시 말하거니와 이것은 믿는 이들이 멸망하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가련한 기독교는 단지 사람들에게 천국이나 지옥에 가는 것만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믿음의 원칙을 따라 구원받은 후에 새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야 함을 말합니다. 그 율법은 더 이상 우리가 그에 따라 구원받는 원칙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킬 것을 요구하는 도덕의 표준입니다. 율법의 원칙은 폐하여졌지만 율법의 계명에 의한 도덕적 요구는 남아있으며 높이 올려졌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하여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도덕을 주의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이것은 전혀 잘못된 관념입니다. 율법에 관한 주님의 공포의 요점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 옛 율법의 표준보다 더 높은 도덕의 표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도록 힘씀. 이것을 들은 후 여러분은 그것을 이룰 수 없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해낼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좋은 것인데 이는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키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위해 부활 안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주님의 경고는 우리로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도록 합니다. 우리는 매일 두렵고 떨림으로 충만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가까이 머물러야 한다. 나는 그분과 하나 되어야 한다. 나는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한다. 천국의 도덕의 표준이 내가 지키기에 너무 높기 때문에 나는 주님과 함께 머물러야 한다. 심지어 내가 나의 형제에게 성질을 내어도 나는 불에 탈 것이다. 이것은 얼마나 심각한가. 어떤 그리스도인 교사들은 이것을 들을 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불에 탈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이단이다. 마태복음 5장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이 장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한 말이 아니라 제자들, 곧 구원받은 사람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한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성질에 재갈을 먹이지 아니하면 우리는 게헨나의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은 게헨나의 불이요, 지옥의 불이 아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불이 어떤 불인가에 대하여 따지지 마십시오. 심지어 작은 불이라도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주일마다 매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탕발림의 가르침으로 충만케 됩니다. 그들은 마태복음 5장으로부터 일깨우는 말씀을 결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긍휼과 은혜에 또한 그분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믿음에 의해 구원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우리는 심각한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형제에게 성질을 내는 것조차도 우리를 게헨나의 불에서 타게 할 수 있습니다. 불로 태워진다는 이 사상은 고린도전서 3장과 히브리서 6장 모두에서 발견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은 만일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리라 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구원받을지라도 불을 통과하여 구원받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7절과 8절은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믿는 이들은 하나님에 의하여 인정된 채소가 자라는 땅과 불사름이 될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에 비유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불을 통과하게 되리라는 것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더욱이 계시록 2장 11절에서 주님은 이기는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실패한 그리스도인들이 둘째 사망, 즉 불못에 의하여 해를 입으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사망에 의하여 해를 입게 된다는 것은 불못에 의하여 다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중 누구도 이 불에 의하여 다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경륜적인 징계. 믿는 이들에 대한 이 심판의 문제와 불에 의해 해를 입는 문제는 칼빈주의도 알미니안주의도 아닙니다. 칼빈주의에 따르면 우리가 일단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았으므로 더 이상 문제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의미에 있어서 칼빈주의는 정확한데 이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영구히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문제도 있을 수 없다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불에 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미니안 주의에 따르면 어떤 이들은 아침에 구원받고 밤에 그들의 구원을 이룰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구원은 엘리베이터와 같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칼빈주의나 알미니안 주의는 모두 순수한 성경 말씀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모든 죄된 것들을 이겨야 함을 계시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훈련받거나 징계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당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고 여전히 간음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다음 시대에서 당신은 영원한 형벌이 아닌 경륜적인 징계로서 불에 던져져 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성질과 정욕을 피함. 우리의 시대는 음란과 간음의 시대입니다. 모든 나라가 부도덕으로 충만합니다. 이 문제에 관하여 매우 많은 이들이 마늘에 중독되어 이 죄에 대한 그들의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말이 우리를 깨우게 되기를. 우리는 오늘날의 풍조로부터 멀리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된 사람을 손상시키는 음란만큼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성질과 우리의 정욕을 피해야 합니다. 당신의 성질을 피하십시오. 당신의 정욕을 피하십시오. 우리가 성질을 내거나 정욕에 빠지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에 빠지는 것은 우리를 불태워지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깨이게 하는 말씀, 우리로 그리스도께 가까이 머물게 하는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내 안에는 성질과 정욕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나는 내 영 안에 당신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여, 나는 나의 육체적인 정욕이나 정신적인 성질에 머무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나의 영 안에서 사랑하는 주 예수 당신과 함께 머무르기 원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구출과 우리의 거룩이 있습니다. 밤낮으로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서 주 예수와 함께 머물러야 하며 그분을 앙망하고 그분을 접촉하고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성질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더지와 같아서 감추어져 있고 교활하고 유세를 부립니다. 우리는 모두 그것에 관하여 경계해야 합니다. 정욕 또한 큰 문제입니다. 나는 심지어 성도들 가운데서도 많은 음란의 경우가 있어 왔음을 말하기가 유감스럽습니다. 어떠한 부끄러움입니까? 성도들 가운데서 음란이나 간음보다 더 부끄러운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된 사람과 교회 생활과 교회의 간증을 손상시킵니다. 사도 바울은 거듭거듭 우리에게 음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경고합니다. 간음이나 음란을 행하는 이들은 천국에 관하여는 끝난 것입니다. 왕국 백성들은 가장 높은 의의 표준을 가져야 합니다. 성질을 내거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마십시오. 조심하십시오. 당신은 이 문제들을 심각하게 상고해야 하며 뿌리에서 그 동기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 말은 협박이 아니라 우리로 그리스도께 가까이 머물게 하는 하나의 경고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모두 가지고 있음을 인하여 주께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요한복음에 계시된 생명을 신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러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부활 생명이요, 이기는 생명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이기셨고, 이제 그분은 부활 안에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우리가 천국의 가장 높은 요구를 이룰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생명에 의해서입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함. 우리는 우리가 사실상 율법을 지키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매우 분명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영을 따라 행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은 우리가 그 영을 따라 행할 때 자연히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이룬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데 이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율법을 어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7장에서 충분히 계시되고 기록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또한 율법을 지키도록 속박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으며 이제 그 영을 따라 행하고 있습니다. 그 영 안에는 우리의 부활 생명이신 왕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가 그 영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심지어 가장 높은 율법의 요구까지도 이룹니다. 나는 이제 우리가 율법에 대해 분명해졌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율법의 원칙은 끝났지만 율법의 계명은 남아있고 높여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더 높은 요구의 표준에 이를 수 없지만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 안에서 애씀으로 율법을 지키려 하지 말고 그 영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영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자연히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며 가장 높은 도덕의 표준을 갖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간증이요, 교회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합당한 교회 생활, 곧 천국의 실제입니다.